오늘 우리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이 2024년 마지막 날이고 이제 한 3시간 정도가 지나면은 2025년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제 나이가 만 65세입니다. 이상하게도 지난 몇 년 동안 생각해 보지도 못한 해괴한 그런 일들이, 비정상적인 일들이 이 땅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거의 공산주의자 수준의 문재인 정권, 또 그 정권 시절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코로나 3년 동안의 그 어렵고 힘든 그런 시절. 그래서 이제 나라가 제대로 되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가가 이대로 가면 완전히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엄을 선포하고 지금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돼서 또 동시에 내란죄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영장이 이제 발부가 돼서, 그래서 지금 한남동 대통령 있는 그 집무실 그 공간에서 대통령을 지금 체포해 가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80세가 넘으신 한 분이 제게 카톡을 보내줬습니다. 망구의 나이에, 그래서 제가 망구는 처음 듣는 말이라 가서 찾아봤더니 81세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망구의 나이에 내 삶을 뒤돌아볼 때 올 한 해처럼 내 나라가 건국 100년을 못 채우고 넘어지신 것이 아닐까, 이거를 절실히 걱정해 보기는 처음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모든 경우에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을 타개할 확실한 방도가 보이지 않는다는데 문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어둠 쪽에서 빛을 달라고 간구하는 그 도리밖에 없습니다. 어리석음 속에서 지혜를 구하는 도리밖에 다른 길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새해를 준비합시다. 이런 카톡 문자를 제게 보내주셨어요. 81년을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 다 겪으면서 살아왔는데 이 나라가 체제가 바뀌어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거를 올해처럼 심각하게 느낀 적이 없었다. 이분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비상시국 가운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2월 29일 주일 오전 9시경에 또 전남 무안공항에서 여객기 사고가 있어서 181명이 탑승했는데 2명이 살아남고 179명이 사망했다고 하는 정말 끔찍한 그런 소식이 우리 국내에 들려오고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무안공항 주변은 철새 도래지로 국제공항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판정을 받은 지가 오래됐는데, 김대중 시절에 한화갑이라는 사람이 여기다 공항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해서 이 공항은 활주로도 짧고 더욱이 활주로 끝에 로컬라이저 부분에 둔덕이 있는데 이 부분을 콘크리트 덩어리로 시공을 해서 이번에 비행기가 동체 착륙까지 얼마나 정말 기장이 잘했는지 몰라요. 근데 가서 콘크리트 이 덤에 가서 부딪혀갖고 이렇게 해갖고 179명이 사망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다수 국내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콘크리트 이런 거 시공해서 만드는 거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로컬라이저는 수평 유도 장치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특정 주파수를 이렇게 이제 보내갖고 비행기가 이거 활주로를 타고 이렇게 쭉 들어올 때 저 중간을 유지하면서 그래서 비행기가 쭉 들어오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러한 안내 장비입니다.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야간이라든지 또 비가 많이 온다든지 눈이 많이 온다든지 안개가 많이 꼈다든지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가운데를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전파를 이렇게 쏴갖고 비행기가 가운데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시면은 지금 비행기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저 앞에 로컬라이저가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극심히 어려운 착륙이 어려운 이런 조건에서 비행기가 잘 착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장치입니다. 자, 그 다음 그림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로컬라이저를 만들면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비행기가 이걸 치고 넘어가도 비행기가 큰 충격을 받지 않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로컬라이저가 만들어져야 그래서 오버런 한다 그러죠. 8주로 이상 넘어가게 될 때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런 구조로 이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무안공항이거든요. 가서 보시면 지금 둔덕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둔덕을 세운 것까지는 그나마 괜찮은데 그 다음 그림 가서 보시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둔덕을 세우고 저 위에를 콘크리트 더미를 저렇게 세워놓고 그리고 로컬라이저를 세워놨기 때문에 비행기 동체가 가서 부딪히면은 그냥 완전히 파괴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지금 공항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안공항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국제선을 띄웠냐. 이제 21일 됐습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 국제선을 띄우지 못했어요. 21일 공항 이제 인가 국제선 인가 이후 21일 만에 참사합니다. 자, 그럼 누가 이거를 허락을 해줬을 거 아닙니까? 허락을. 그렇죠? 12월 3일에 윤석열 대통령 계엄 이후에 행안부 장관이 이제 사의를 표명하고 직무 대행 체제로 간 이 틈을 타서 12월 8일에 100% 민주당으로 구성된 무안군 의회, 그 다음에 전남도 의회가 승인을 감행해서 무안공항에서 이번에 국제선을 이제 띄우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것은 호남 사람들을 위한다는 민주당이 저지른 어느 면에서 만행으로 무고한 호남 시민들이 안타깝게 이제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겹쳐서 지금 대한민국의 앞날이 심히 위태롭습니다. 잠시 전에 제가 뉴스를 들으니까 대통령 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두 명을 또 임명을 했다. 계속해서 배신자가 나오고 지금 이렇게 이제 되면서 정말 국가가 어떻게 될지 심히 염려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러는 가운데 우리가 2024년도를 지금 보내고 그리고 이제 3시간 정도 있으면은 2025년을 맞습니다. 무안공항 이런 참사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매우 유한하구나. 그리고 생명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구나.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도 한낱 창조물에 지나지 않는구나. 그렇죠? 결국 사람은 다 죽는구나. 자, 죽은 다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첫 부분에는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2025년에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실까? 이런 걸 이제 생각하면서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을 반드시 피해야 된다. 하나님의 파워가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신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진, 홍수, 이번에 무안공항 참사 이런 그 재난의 소식을 접하게 될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죽는 이와 같은 그 사고를 보고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장 큰 비극은 뭐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멸망하게 된다는 것.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갑자기 재난이 닥쳐서 멸망하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이 세상에서 큰 비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장을 가서 보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동성애 이런 것들 행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런 사람들이 살던 이 사악한 도시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것은 정말 가서 보면 무시무시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도시들 안에 살던 그런 거주민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과 유황에 의해서 모두 멸망당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뭐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갑자기 떨어져서 그 도시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이 롯의 가족 몇 명을 빼고는 다 죽임을 당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말씀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 그 다음 28절 가서 보니까 그때 주께서 하늘에서 주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부으사 그 도시들과 온 평야와 그 도시들의 모든 거주민들과 땅 위에서 자라난 것을 엎어 멸하셨더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28절 가서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 평야의 온 땅 쪽을 아브라함이 쳐다보고 바라보니 보라 그 지역의 연기가 용광로 연기처럼 치솟았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죽은 거 이게 큰 비극인데 사실 더 큰 비극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 안에 감추어진 더 큰 비극은 뭐냐? 그 사람들이 멸망당했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같은 장 19장 14절 말씀을 가서 보면 롯이 자기의 딸들하고 결혼한 이 사위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결혼한 자기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이 도시를 멸하시리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였으나 그의 사위들은 그를 농담하는 자로 여겼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원받아야 된다.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불과 유황이 빛처럼 쏟아지는 이런 엄청난 심판이 임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요즘식으로 농담 따먹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기 장인이 와갖고 이 장인이 농담 따먹게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장인이 지금 들려주는 이와 같은 이야기 하나님의 심판이 사람의 극심한 이와 같은 죄악을 인해 심판이 곧 임한다고 한 이런 메시지를 무시하고 그리고 갑자기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리는 이 불과 유황에 의해서 그의 사위들 포함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모든 사람들이 즉사했다고 하는 이와 같은 무서운 이야기가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보다 전에 노아의 대홍수 사건이 창세기 6장, 7장, 8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12절을 읽어보면 그날에 큰 기품의 모든 샘들이 터지고 저 땅 밑에 있던 큰 기품의 모든 샘들, 지하수의 모든 것들이 다 터져 올라오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며 그래서 비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쏟아져서 땅에 사는 코에 이런 콧구멍으로 숨을 쉬는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멸절이 되는 이런 일이 생기면서 노아의 여덟 식구만 방주에 남아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런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과 제가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가 엄청나게 오니까 산으로 도피하고 다 도피하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계속 물이 올라오니까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고 헤엄을 치고 이렇게 했지만 가장 높은 산에 거의 꼭대기까지 물이 찼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9절에서 홍수가 시작되어 모든 사람을 휩쓸어 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정말 비극이 아닙니다. 진짜 큰 비극이 있어요. 그 큰 비극은 뭐냐? 홍수가 시작되기 전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이대로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무려 120년 동안을 외쳤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8명밖에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비극이다.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지하수가 터져 올라오고 하늘에 창들이 열리고 해서 40일 동안 온 땅에 물이 넘치게 됨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8명, 방주에 탔던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죽임을 당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홍수가 이들을 휩쓸어 갔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다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했다. 심판이 임한다고 12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이 의의 선포자 노아가 그렇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래서 홍수가 왔는데 바로 눈앞에 닥쳤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일에만 몰두하다가 홍수가 40일 동안 이 땅에 내리게 될 때 모든 사람이 멸절이 됐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 사이가 단절이 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이 죄들을 일시에 제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그래서 대신 속죄 희생물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제거하시는 그런 일 그래서 우리는 거저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귀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는 이와 같은 엄청난 이런 희생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가 예수님의 어깨에 놓이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죄덩어리로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해 죽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걸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 아직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정말 구원 받았는지 확신이 없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무한공항 그 참사를 한번 기억해 보면서 언제라도 내가 죽을 수 있구나. 언제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라도 인간이 유한합니다. 이번에 비행기 참사 이런 걸로 죽지 않는다 해도 결국은 몇십 년 있으면 다 죽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 아직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 구원이 뭔지 알지 못하는 이런 분들, 바로 지금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을 피해야 되고 또 피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그래서 복음이 한 바퀴를 돌아서 세상을, 그래서 지금 한국 땅에까지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미국 선교사들의 전해준 것 같은 복음, 이 성경 말씀 이걸 통해서 지금 구원받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지내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명령을 주고 있어요. 아직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있지 않은 그런 분은 하나님하고 화목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비극이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모른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원수지간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지간이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셔서 차마 죄를 보지 못하십니다. 눈이 정결하셔서 죄를 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살아남을 그와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럼 결국 우리가 죽게 되고, 그리고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임재 앞을 떠나서 하나님하고 영원히 분리가 돼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살게 되는 이런 비참한 운명에 처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볼 때 정말 말세 중에 말세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1948년 올해 돌아왔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세상의 사람들을 컨트롤하려면은 그러면 엄청난 컴퓨터 파워가 있어야 되고 인터넷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인공위성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곳에 다 통신이 가고 돼. 그래서 인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고, 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인간 복제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능력이 있어야 되고, 안면 인식 등을 통해서 인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기술이 있어야 되고, 이 모든 것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고, 또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거는 전체주의 통치 체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 딱 이야기하면 온 세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같은 이런 체제가 온 세상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어요. 지금 캐나다가 완전히 공산화되고,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이게? 지금 남미가 거의 다 공산화되고 지금 미국도 공산화되는 그런 과정 속에 겨우 지금 한번 일어섰는데 얼마나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 지금 대한민국도 똑같은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거다. 왜? 마지막 시대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쪽으로 온 세상이 갈 수밖에 없어요. 유럽은 다 거의 그렇게 해서 무너져버렸고, 아프리카 이런 데는 무지한 가운데 다 무너져버렸고, 한번 여러분이 세계 지도를 보고 정말 인간이 살 만한 그런 나라가 얼마나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는 노아의 시대, 롯의 시대가 된다. 동성애가 지금처럼 창궐한 이런 시대가 어디에 있었어요? 동성애가 자랑거리가 되는 이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다 가까이 왔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인 복음 전파 사역, 이걸 할 수 있는 시간이 금방 이제 끝이 날 때가 다 된 거예요. 다 된 겁니다. 이제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송구영신 예배 드리러 온 분들과 또 실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이런 분들에게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말씀을 통해서 엿새 동안에 이 모든 걸 무에서 유로 만드시는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였는가? 예수님을 믿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내게 주인이 있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개도 고양이도 말도 소도 주인을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주인이 누구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렇죠? 이분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이분을 알아보고 이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게 그게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지금 설교를 들은 이 시간에 나는 과연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적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죄들로 인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직접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물을 다 쏟으시고 가시왕관을 쓰시고 모진 고초를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로 영접한 적이 있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혹은 잘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할지도 몰라요. 만약 이렇게 대답하신다면 제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 어느 날 예상하지도 못한 그런 시각에 엄청난 비극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안공항에서 많은 분들이 이번에 목숨을 잃었어요. 여행을 갔다가 즐거운 그런 마음으로 돌아오다가 그 가운데 어느 누가 내가 오늘 죽으리라고 생각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비극이 닥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영원토록 어디 가서 살지, 그 종착지가 어디인지 모르고 거기 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다음에 우리를 그와 같은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성경을 통해 알지 못한다고 하면 성경 기록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가장 비참한 비극적인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목사는 여러분에게 그러한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큰 비극을 자초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과거를 생각해 보고 앞으로 내가 어디 가서 영원토록 살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셔서 회개하고 그분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맞아들이셔야 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6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할 때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 송구영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예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는 그런 때예요. 모두가 지금 낮아진 상태에 있어요. 국가가 언제 멸망할지 모른다는 이런 위기감 가운데 모두가 지금 마음이 낮아진 이런 상태, 이때가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만일 여러분 마음에 어두움이 있거나 또 여러분 과거의 죄로 말미암아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거나 양심의 가책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오셔서 내 사정을 이야기하고 내가 죄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의 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제가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내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초청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주님께 나가면 주님께서 어느 누구도 거부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송구영신예배 설교를 듣고 이 목사가 설교하는 이 내용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면 그냥 조용히 그 자리에서 하셔도 되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괜찮아요. 아니면 내일 아침에 해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일주일 안에 하셔도 괜찮아요. 조용히 따로 시간을 내서 나는 어디에서 와서 지금 왜 여기에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 그런 사람인가, 나는 정말 어떻게 종착지가 어떤 데인지 그걸 알고 사는 사람인가, 이걸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그런 사실이 동의가 되고 내 힘으로는 이 죄인의 상태를 내가 벗어날 수 없다는 이러한 사실이 확신이 되면 어떻게 해요? 180도 돌이키면 돼요.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런 권능을 주셨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너무나 간단한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저에게 그렇게 묻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목사는 내 말을 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주님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10장 13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입니다. 남녀노소 할 거 없어요. 유식무식 상관없습니다. 지위 고하가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이요 구원자로 영접하면 구원받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여러분에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노아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몰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몰랐다 그래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놀고 하는 것에만 신경을 쓰다가 하나님의 경고가 120년 동안 선포가 됐는데도 알지 못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 롯이 살던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롯이 경고를 주니까 저 사람 농담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처럼 떨어져서 순식간에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멸절시켰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 첫 부분 무한공항 이런 참사를 이렇게 보면서 인간의 비극이 무엇인가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 그런 존재인가 내 앞날을 내가 전혀 알 수 없구나 그래서 먼저 구원 받아놓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단 구원 받아야 돼요. 구원 받아서 내 영원한 종착지가 하나님 오른쪽이 돼야 됩니다. 그 이후에 세상 일을 해야 그래야 진짜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편 90편 가서 보니까 시편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다윗이 살던 그런 시대에 다윗과 그 옆에 있던 그런 시인들이 시를 적은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편 90편은 예외입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보다 한 500년 전에 살았던 모세라고 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거예요. 3절 가서 보니까 주께서 사람을 멸망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의 아이들아 너희는 되돌아갈지어다. 이건 죽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흙에서 나왔으니까 흙으로 되돌아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주의 눈앞에서는 천년이 단지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 경점과 같나이다.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의 천년이 그냥 하나의 경점 하루와 같다. 하루 우리 인생이 70년 80년 뭐 많이 사람은 지금 90년을 사는데 하나님께는 하루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도 안 된다. 5절에 주께서 그들을 홍수로 하듯 쓸어가시니 노아 당시에 대홍수로 사람들 쓸어가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쓸어가시니 그들은 마치 잠 같으며 아침에 자라는 풀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잠시 자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다. 풀은 아침에 꽃을 피우고 자라다가 저녁에는 베어 시드는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꽃을 한번 가서 보세요. 참 아름다운데 벌써 며칠 지나면 다 시들고 말잖아요. 그게 인생이다.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아니, 엊그제가 내가 20살이었던 것 같은데 아 지금 60세가 넘어서 65세 아, 이게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큰딸이 40살이에요. 참 인생이 너무나 빨리 흘러가는구나 이런 걸 이제 보게 됩니다. 10절 모세가 인간의 연약함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햇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러니까 모세 당시에도 사람들이 70년 많이 살면 80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한 10년 정도 더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기록했냐, 그 햇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인간이 7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90년을 살든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인간의 모든 날들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 위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립니다. 모세가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우리가 날아가 버려요.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면 날아가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극진한 은혜를 입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 태어나 정말 한없는 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과 제가 눈으로 목격하고 정말 피부로 지금 느끼고 있듯이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언제 어떻게 변해서 공산주의 체제가 될지도 모른다. 이런 위험한 시점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체제가 공산주의로 바뀌면 말 그대로 지옥 상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뺏어다가 나눠준다고 해서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이처럼 위에 대가리 몇 사람만 다 잘 살게 되고 나머지는 다 굶어 죽거나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 처형 대상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첫 번째 그 다음이 우리 사랑친내 교회 성도들이 아마 될 겁니다. 아 그렇잖아요. 성경 그대로 믿는 사람들 제일 먼저 처형할 거 아닙니까? 예. 이걸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고 또 광장으로 나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유튜브를 퍼나르고 지금 투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 지금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인간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와 동시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뭐냐? 예수님의 경고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종북 주사파 세력이 몸은 죽일 수 있어요. 그래도 혼은 죽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둘 다 지옥 불 속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경고해 주셨어요. 종북 주사파 세력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재 밖에서 쫓겨나서 영원 무궁토록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고 가장 큰 비극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애국활동을 하든지 무슨 지금 투쟁을 하든지 그렇죠? 우주공간에서 가장 두려운 곳 그 장소가 어디예요? 불호수 지옥인데 그 불호수 지옥은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시간 애국활동하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나라를 살리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데가 있다. 공산주의보다 더 무서운 데가 있다. 영원무궁토록 지옥 형벌을 당하는 게 그것이 우주공간에서 제일 무서운 형벌이고 영원무궁토록 지속이 되는 그런 형벌이기 때문에 이것을 피해야 된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 경고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지옥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 그가 왼쪽에 있는 자들 좌익 이 공산주의 이런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불이 이렇게 타다가 꺼지는 게 아니라 everlasting fire, everlasting. 계속해서 타는 게 everlasting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대적하고 그렇게 죽으면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공간, 불호수라고 하는 그런 공간에서 영원무궁토록 불타면서 의식이 있는 가운데 살아야 되는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4년 마지막 날 송구영신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될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게 공부가 되든지 애국이 되든지 사업이 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예수님을 내 주님이요 구원자로 믿어서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아서 내 종착지가 하늘나라가 되는 것을 확신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성공하는 길이고 그게 행복을 찾는 그런 길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건 미루면 안 돼요. 언제 사고가 날지,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그렇죠?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급선무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그런 일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가 아닌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언제 내가 죽더라도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서 한 자리가 예비되어 있다, 예수님 때문에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구원자로 모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우리를 구원하신 창조자, 구원자 하나님께 주여, 이 대한민국이 지금 너무나 위태로운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자식들이 지금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고 공산주의 체제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렇게 간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렇죠? 하나님의 이 자녀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해야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의로운 자들도 하나님이 같이 죽이시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50명 불기 시작해갖고 의인 10명 있으면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묻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 의인 10명을 찾는데 의인 10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의인 10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를 의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의인으로. 그러니까 이 땅에 적어도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 땅을 멸망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이걸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남아있어서, 의인들이 남아있으면 이들의 간구수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고 애국운동하신 이런 분들 가운데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야 돼요. 이 나라를 지켜달라. 이게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나라만 지켜달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식이 돼야 하나님이 그 자식이 고통당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역대기하 20장 가서 보면 유다 왕국의 의로운 왕 여호사밧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근데 여호사밧이 의롭게 통치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동쪽에 있는 민족들이 침입을 해갖고 갑작스럽게 침입을 하니까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과 그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하나님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12절에 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우리를 대적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이 종북 주사파 세력들이 하는 그 일들, 그 프로페셔널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그런 일들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당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 무려 70년 이상을 나라를 전복을 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지금까지 해서 이 나라를 지금 멸절을 시키려고 하는데 우리처럼 순진하게 일만 하는 이 사람들이 이 무리를 어떻게 당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들을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며 우리 눈이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우리 눈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눈이 사람들 가운데서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힘이 없고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고 그래서 우리 눈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고 온 유다가 자기들의 어린 것들과 아내들과 자녀들과 함께 주 앞에 섰더라. 다 손잡고 왕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노인들과 어른들과 장년들과 청년들과 아이들까지 다 손잡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보내셨어요. 그 대언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15절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과 여호사밧 왕아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 큰 무리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라 이 종북 주사파 세력 이 큰 무리로 인해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오 하나님의 전쟁이다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 이건 영적인 전쟁이에요 육신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광장에 나가야 되고 대통령 관저를 보호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하는 거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의 전쟁 육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나니 너희는 정렬하고 가만히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주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이 나라 살 수 있습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주의 구원이 이 땅에 임할 수 있어요 오 유다 예루살렘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며 내일 그들을 마주보고 나가라 주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었을 때 우리 의인들이 그렇죠 우리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영적 전쟁 저 프로페셔널 공산주의자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고 주님 앞에 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할 때 이때 주의 구원이 우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앞장서서 나가실 때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말씀 스가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가랴서 가서 보니까 4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그가 내게 응답하며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자 스룹바벨이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가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어 포로들 몇 명이 돌아와서 그 과거의 그 아름다운 성전을 어떻게 지을 수 있겠어요 자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강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사람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강력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의 힘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될 수 있고 이 나라가 다시 건국될 수 있다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오 큰 산아 내가 누구냐 종북 주사파 세력이 아무리 큰 산이라 해도 스룹바벨 앞에서 내가 평야가 되리라 그 산이 무너져 내려서 평야가 되는 그런 일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사람의 강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체제가 다시 한번 강건하게 돼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마음껏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나라를 물려주는 그런 일이 이 땅에 생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 강력한 능력, 강력한 강력에 의해서 종북 주사파 세력이 완전히 척결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은혜와 화평이 강같이 넘쳐 흐르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온 백성,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고 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친교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 비참한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알 수가 없으니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내 영원한 종착지가 어디가 될 것인가, 거기가 천국이 될 것인가, 불타는 지옥이 될 것인가, 그럼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갈 수 있을까,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는 그 길밖에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으니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 의거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런 일이 애국하는 많은 자유우파 시민들 가운데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통령 체포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시도가 다 물거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종북주사파 세력이 내년에 완전히 척결돼서 이 땅에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일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5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화평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이 나라가 더욱더 발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나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 아름다운 국가 대한민국을 세워주신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